마가복음 45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12번째 제자들에게 경고하심 14장 27절부터 42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함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깨어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27절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분이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실족하리라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죽음을 위한 제자들의 준비의 일부로서 주님은 계속하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31절과 72절에 있는 것처럼 극구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퍽이나 거칠고 확신에 차 있고 담대했던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으며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 제자들에게 실족함에 대해 경고하신 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기름, 즉 영을 흘러내기 위해 그곳에서 짓눌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분은 심히 놀라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라는 말에 관해 크랜필드는 주님이 그분 앞에 놓여진 두려운 전망에 직면하여 몸서리쳐지는 공포에 휩싸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35절에 있는 노예 구주의 슬픔과 기도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이때를 위해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36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그분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신격의 두 번째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한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육신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는 창세전에, 즉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정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물들이 존재할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때부터 어린 양과 양과 송아지들과 황소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참 어린 양으로서 장차 오실 분을 지시했던 예표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때가 찼을 때 3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안에서 인간의 몸을 취해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신성한 신격의 두 번째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표들이었던 희생들과 예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해 됨을 위한 유일한 희생과 예물인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자신으로 대체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의 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분은 십자가의 잔을 취하시어 기꺼이 3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이 유일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38절에서 주님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가 되었으되 육신이 약하도다. 준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원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종종 우리의 영은 준비되어 있고 원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냄. 왜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만찬을 설립하신 후 제자들에게 실족함에 대해 경고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셨습니까? 그 이유인즉 주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계시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8장에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계시를 받은 후 주님은 그를 사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계속하여 베드로의 자아와 그의 혼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상의 설립은 주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주님 자신과 그분의 확장인 그분의 비밀스런 몸을 계시합니다. 이 계시 직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천연적인 사람, 자아, 자아의지, 생각, 사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비록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상을 설립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나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자아 안에 있으며 얼마나 천연적인 관념을 따르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드러남은 사실상 주님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짐.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으로 이끌려졌다는 것을 봅니다. 결코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을 때 그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할지라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담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완전히 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매우 참된 의미에서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으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진하여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당신은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간 암시가 있다는 것에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가 특별히 베드로를 언명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단지 이야기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 있는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예수께서 홀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함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끄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이 계시를 본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끝에 이를 때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승천 안으로 이끌려졌음을 봅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으로 이끌려짐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러남과 십자가에 못 박힘. 주께서 그분의 만찬을 설립하실 때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찬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함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제자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만찬을 설립하시고 그들이 모두 이에 참여했을지라도 그들은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곧바로 베드로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처신하여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실족함에 관해 제자들을 경고하신 후 주 예수님은 그들 중 셋,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인도자인 베드로는 자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천연적인 방법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는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그분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 예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 후 얼마 안 되어 베드로는 주 예수를 두 번이나 더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드러남을 통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드러남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산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재산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으로 이끌려진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로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였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산출이 되기 위해 긴 과정을 통과했음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은 1장에서 어부인 베드로를 주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후 주님은 베드로를 완성되는 데 3년 이상이 걸린 과정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으로 이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준비의 일부로, 즉 그들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실현 안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상을 설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끄시려고 의도하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대체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은 우리가 되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재산출이 되며 그분의 복사가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상입니다.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산출하는 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주적인 대체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만유를 포함한 대체신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항상 충돌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옛 창조를 점령하고 있으며 주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 옛 창조에 속한 자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체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유대교에 속한 모든 옛것들을 대체하십니다. 우리는 9장과 13장에서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 심지어 성전까지 대체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이방 세계에 있는 것들을 대체하십니다. 그분은 문화와 관습과 습관들과 옛 생활 방식을 대체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대체이시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적극적인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충돌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며 부활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핍박과 충돌을 통해 대적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결국 부활 생명의 흐름이 해방되도록 도울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산출하는 흐름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산출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한 만유를 포함한 우주적인 대지이신 그분을 누립니다.